2017년 6월 1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총을 베푸셔서 그 뜻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민자시거나 혹은 거의 준이민자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아주 강력했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뭐 선택해가지고 이민을 온 케이스는 아니죠. 아니면 뭐 바벨론의 학문이나 문화를 배우려고 유학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을 치러 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마저 다 함락시키고 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고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다니엘과 그 유명한 그 친구들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포로들하고 좀 달랐던 점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특별히 또 선택된 몇몇 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피정복국에서 굉장히 좀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나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제 그 나라에서 사용한 예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유다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해서 그들 중에서 또 탁월한 사람들을 왕궁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비 유학생 뭐 장학금 받아가지고 좋은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과정, 훈련 과정에 따라서 혹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들을 가르쳤던 환관장이 있었는데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지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럼 왕이 그들을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본 다음에 직접 심사해서 쓸 사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관장은요, 이들에게 뭐 문화나 언어나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까지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고기도 있었겠고 좋은 음식들이 있었겠죠. 이 음식들은 단지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왕궁에 거하는 이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음식,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음식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마시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혹은 뭐 베지테리안이라서 고기는 못 먹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겠죠. 요즘에는 뭐 따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글루텐 프리 해가지고 글루텐 들어가는 건또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뭐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술을 못 마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거부한 이유가 이거 먹으면 내 자신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죠. 왜이 음식들이 다니엘을 더럽힐까요? 음식에다가 막 독이나 약을 타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색소를 타거나 뭐 MSG를 왕창 넣어가지고 막 먹으면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 걸까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먼저 이제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딱 교회가 세워지고 보니까 막 은혜가 있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너무 좋긴 한데, 또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음식과 관련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시장에 가서 이제 사 먹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히 뭐 고기나 이런 종류 음식 가운데 먼저 이방인들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한번 쓰였고 이제 그 음식이 다시금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팔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고는 먹기가 찝찝한 거죠. 이거 이방인에게, 이방 그 신에게 바쳐진 제사에 쓰려진,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랐던 그 음식인데, 그 고기인데, 그걸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은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가. 그도 그럴 것이 옛날의 율법에는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요즘에도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너무 이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제사상에, 그것도 이제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그냥 율법을 따르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일단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누어지니까,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뭐 율법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본인이 굉장히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봤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나의 이 자유가 막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한 나의 자유가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 말씀에서 되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은 아무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전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에게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심의 거리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정결한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부정해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지침만 주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매일 필요가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지만 너희의 이 자유함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거? 이방 제사에 바쳐진 재물을 저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지? 라고 믿음이 약한 자가 혹은 초신자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보이는 곳에서는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동기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자꾸 우리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성숙함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를 가면요, 그 남가주에 코스타 메사라고 하는 곳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캘버리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 교회가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곳곳마다 캘버리 채플이 있고 우리 링컨 시티에도 캘버리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보리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척 스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960년대 이제 중후반 또 70년대 초 이때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Jesus People Movement라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히피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커피숍에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서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히피들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부흥이 한번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 젊은 히피들이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교회는 가야 했고 교회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반갑겠습니까? 이상하죠. 막 머리도 막 길고 막 이게 담배 냄새 같은 것도 나고 막 무슨 이상한 약 냄새도 나고 막 꼬라지는 막옷 입는 꼬라지는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보리 교회에도 그런 이제 코스타메사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히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겉모습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하긴 했지만 교인들한테 제일 걸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자꾸 맨발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컴플레이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저 사람들이 자꾸 맨발로 와가지고 교회 카펫이 더러워지고 이게 망가지니까 맨발로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는 건 괜찮은데 맨발로는 오지 않게 하시고 맨발로 만약에 누가 오면은 예배당에 좀못 들어오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카펫을 다 뜯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의 뜻과 또그 의도를 알고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카펫을 뜯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펫 더러워질까봐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걸린다면은 그 사소하고 부수적인 그거 뜯어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거 하자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방해받는다면 안 하면 이제 그만이라는 거죠.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정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중심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초강대국인 나라에서 왕 앞에 서기 위해 가지고 훈련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중심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이것을 더 지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중하여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먼저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상황과 여건에 함께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맹모삼천지교 이런 것처럼 뭐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는 뭐 이사를 3번이나 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막늘그 권위에 짓눌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막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거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막 이렇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막그 권위에 들이받고 반발하고 투쟁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옳은 권위도 있고 나쁜 권위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권위가 다 싫은 거죠. 혹은 모든 권위 앞에 다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 영향들을 우리가 받고 자라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너무 열악하고 부정적이고 제한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더큰 것,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꿈꾸게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기와 영향이 되었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환경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생각과 태도, 나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대하다가 저에게 크게 다가온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다니엘 생각에 왕궁의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편안함과 그 향락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약합니다. 성공과 자기 생활의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고 어떤 양심도 저버릴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불순종할 수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인정받는 것이 성공과 쾌락이 나의 신이 될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와도 끄떡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축복부터 한번 줘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금의 중심과 모습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 비도덕적인 죄를 많이 저지르는 계층들이 막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더 때로는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잘못을 뭐 아주 제대로 지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아, 그런 나쁜 일에도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딸을 이 가죽 벨트로 팍 내려치는 미국 판사의 그 모습이 영상에 찍혔는데요. 뭐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딸이 인터넷에서 뭐 불법으로 뭐 어떤 게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았나 봐요. 그럼 불법인 불법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맞을 것 같으면은 저는 여기 서 있지도 못합니다. 뭐 야구 빠따로 막 그냥 아주 많이 맞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법대로 정의대로 공평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감정에 격앙이 돼가지고 자기의 딸을 학대하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 사람이랑 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죠. 왕의 음식을 좀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그 다음에는 포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내 양심도 저버릴 수 있고 내 원칙도 저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뭐술안 마시면서도 더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죠. 뭐술 마시는 게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누구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스로 만드신 게 아니라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셨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조금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그런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항상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죄악으로 또 쉽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예 내 자신이 약함을 알면은 아예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궁의 생활이 보장해 줄수 있는 그 어떤 편안함이나 쾌락, 또 어떤 성공이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왕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있게 되어지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붙잡다 보면요.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붙이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을 수 있죠. 게다가 남들도 다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나 혼자 바보 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 혼자 손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죠.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던 것이 나중에 되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집니다.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사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신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나도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나도 내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기사 보신 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5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시장길에서 차에 치여서 쓰러진 그 이제 CCTV 장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 혼자 길을 막 건너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차를 피해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가 오는데 뒤에서 보니까 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차가 지나가니까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가 한대 지나가는데 또 이제 그 아이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참 감사하고 다행이었던 것은 아이가 이렇게 크게 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놀라서 넘어졌던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데려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뭐 보면은 막 심장이 막 마비가 올것 같은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요 실제로 치인 거예요. 시장 바닥에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는데 차가 이제 사람들 안 보고 막 가니까 애가 또 있으니까 또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둔 겁니다. CCTV를 보니까 한 7분여 정도의 시간 동안에 18명의 사람이 차에 치인 그 아이를 직접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CCTV 통해서 확인된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트럭이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덜컹해요. 뒷바퀴도 덜컹하고 가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죠. 몇분 후에 다른 트럭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종이처럼 축 처져 있는 그 아이를 좀더 이쪽 가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는 또 가요, 제가 이 길을. 마침내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데려가는 것으로 CCTV가 끝이 납니다.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뉴스를 계속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생사에 갈림길 놓여있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후속 보도를 보니까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뉴스가 소개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 네티즌들도 막 분노를 하면서 이런 어떤 인간 경시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도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통탄들을 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재밌다기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 그곳 가운데 만연한 그런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 분석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어떤 뭐 81세 된 할머니를 어떤 버스 기사가 구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버스 운전 기사가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누가 고소했을까요? 그 할머니가 고소를 하신 거예요. 괜히 착한 일을 하려다가 내가 피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만연하니까 모두가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다 지나갔대요. 결국엔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선한 사마리아법을 제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의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준 사람을 좀 보호해 주는 법을 만들면은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시대의 풍조, 사회의 풍조, 문화의 풍조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 보면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도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어지는,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역시 떼놈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어떤 죄악이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게 좀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he resolved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단호한 결의를 가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이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페이버를 주십니다. 먼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시죠.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작정 똥꼬집 피우자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유난 떨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모습, 누구 앞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여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그 다음 18절에서 20절 말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들은 이제 훈련받은 소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 있는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함이 낫다라고 해도 대단한 건데 10배나 나은 줄을 누가 알더라? 왕이 깨닫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얻으려고 세상의 법칙과 기준과 방법대로 애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불가능을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니엘 1장 21절 말씀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높이 들어 쓰십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사로 바뀔 때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인정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뜻을 정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이 Father's Day인데요. 매년 Father's Day는 또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저 돈 벌어다 주고 가족 부양하는 것, 그게 그냥 아버지의 강인함이 아닙니다. 혹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상 뒤집어 엎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구사하는 것, 이게 뭐 남자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강한 모습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강인함은 가족을 위해서 올바른 뜻을 정하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는 것, 변함이 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강인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 세상에서 눈물을 쏟을 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서 무릎을 꿇을 일도 없고 비굴해질 일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좀 안타깝죠.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우리 또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식들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과정,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추측컨대 환관장에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환관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제 거세를 당하고 왕을 섬기는 그런 어떤 위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젊어서 어려서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부모랑 또 생이별을 했겠죠. 그나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다행이겠지만 죽었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 없이 큰 다니엘이지만, 그리고 어쩌면은 그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될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정직하고 또 강하게 섰기 때문에, 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왕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요셉과 또한 다니엘이 될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Father's Day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들 뿐,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작은 것이랄지라도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되어지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좀 풀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하시면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온전히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총으로, favor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드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십니다. 그분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늘 평강과 신뢰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아시죠?
그분을 믿는다면